B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무장한 러시아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24일 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에서 철수하고 수도 모스크바로의 신속한 진군을 멈췄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한 합의에 따라 용병들은 안전을 보장받은 대가로 그들 기지로 돌아가고 바그너 그룹 설립자인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는 벨라루스로 갑니다. 프리고진 씨 용병들은 지난 16개월 동안 진행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프리고진 씨는 모스크바 진격 결정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망친 부패하고 무능한 러시아 군 지휘관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로스토프 소재 군 사령부에서 24일 늦게 프리고진 씨가 떠나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그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25일 모스크바는 차분했습니다. 붉은 광장은 폐쇄됐지만 거리 보안이 강화된 증거는 적습니다. 상황 정리를 위해 26일은 휴일로 선포됐습니다. 용병들의 모스크바 진격으로 러시아에서 벌어진 혼란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24일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화상연설에서 우리는 오늘 러시아의 주인들이 아무것도 전혀 통제하지 않는다는 걸 봤다면서 완전한 혼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림폼 통신은 드미트리 쿨로바 외무부 장관을 인용해 적진 뒤 모든 혼란은 우리 이익에 부합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 설립자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의 행위가 러시아의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통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즉각적인 징후는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관리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주말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편 쿨레바 장관은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시를 포격해 민간인 한 명이 숨졌다고 지역 주지사가 25일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프로쿠딘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에 포탄 한 발이 방 한가운데서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한 명이 잔해 아래 깔렸지만 살아났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해 11월 수개월 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헤르손시와 헤르손 지역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드니프로강 반대편에서 헤르손시와 주변 지역을 정기적으로 폭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또 간밤에 러시아군이 드니프로 페트로스크 지역 남쪽을 폭격해 한 명이 다치고 민가 세 채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드니프로 페트로스크 남정부 지역에서도 24일 러시아군 공격으로 아이 2명을 포함해 8명이 다치고 몇몇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안보 수장들이 24일 점령지 요르단강 서안 소재 팔레스타인 거주지들을 겨냥한 공격을 강화하는 대응책을 취할 필요가 있는 국가주의 테러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정착촌 거주자 수십 명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곳들에 난입하는 등 일련의 폭력 사태가 국제사회 비난과 미국 백악관 우려를 유발했습니다. 24일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라말라 근처에 있는 움사파 마을 집 적어도 두 채에 불을 질렀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인 용의자 적어도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군과 경찰 그리고 국내 정보기관인 신베트 수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정착민들 행위가 자신들이 싸우기로 약속했던 국가주의 테러리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전이 11주 차로 접어든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25일 충돌과 폭격 그리고 공습이 심해지고 있다고 현지 목격자들이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은 또 서부 다르푸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니알라에서 최근 며칠 새 폭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24일 서다르푸르 주도인 엘 제네이나에 있는 마사리트 공정체에서 인종청소와 살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하르툼과 엘 제네이나는 지난 4월 15일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사이 시작된 내전으로 가장 나쁜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남부 코르토파에서도 긴장과 충돌이 커졌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2006년 듀크 대학 의료센터의 정신과 의사들이 1776년부터 1974년까지 거의 200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의 전기를 검토한 기사를 발표했었는데요. 이 시기의 대통령 중에 무려 49%가 어떤 형태로든 정신질환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중 우울증이 24%였는데요. 대통령들이 앓았던 정신질환의 가장 흔한 유형이었고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인이 사랑하는 대통령 중 한 명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랬고요.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전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자, 그럼 현재 미국의 시민들은 어떨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최근 보고서에 보면은 미국 성인 5명 중 1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기분과 사고방식 또 행동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흔하지만 또 심각한 의학적인 질병입니다. 다양한 정서적 또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에서 일상적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게 만들죠. 그런데요, 미국 성인에 대한 정신정기검진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이 권고안을 발표한 미국 예방서비스 태스크포스 USPSTF에 따르면 미국의 19세에서 64세 이상의 어른은 불안장애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우울증하고 불안은 다른 상태지만 일반적으로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이 권고안의 불안장애 선별검사를 따르면 조기 식별이 가능하고 적절한 보살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신체 건강만큼 강조하지 않아 왔는데요. 이 태스크포스는 불안장애가 있는 성인 중 단 11%만이 발병 첫 해에 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런 만큼 이 새로운 권고안이 시행되면 이 불안장애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드러날 거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국민이 이전보다 쉽게 자신의 정신건강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권고안에 제시하는 조기 식별 검사 내용을 보니까요. 초조한 느낌, 통제할 수 없는 염려, 걱정, 긴장을 푸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는 어떤 설문지로 이 불안 장애를 알아내도록 돕고 또 우울증의 경우 절망감, 집중력 저하,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또는 자해에 관한 생각을 묻는 말 등입니다.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권고하는 이 치료사와 대화, 또 항우울제, 이완 스트레스 관리요법 등을 권하는데요. 우울증 치료에는 항우울제나 정신요법을 단독으로 혹은 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신질환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계절이 바뀌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그럴 때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약을 먹고 쉬면서 몸을 챙기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도 감기에 걸리고 또 걸리는지 살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방치하면 생각보다 더 크고 긴 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미국인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더 많은 미국인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 B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히트곡 쪽집게. 사이먼 커웰 같은 유명 음악 프로듀서와 탤런트쇼 심사위원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로봇이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TV 탤런트쇼 심사위원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며 그들의 기술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재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경망을 활용하는 이 인공지능은 히트 팝송을 97% 정확도로 식별할 수가 있어서 스트리밍 서비스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영화와 TV 프로그램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매일 수천 개의 노래가 발매되는 가운데 스포티파이, 타이덜, 디저와 같은 앱들은 어떤 노래를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할지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대중에게 호감을 얻을 노래를 식별하기 위한 이전 시도들은 50% 성공률만을 보였지만 연구팀이 시행한 방법은 획기적이라고 하네요. 연구팀의 뉴로 예측이라고 불리는 이 접근 방식은 소수의 사람들의 뇌세포 활동을 연구해서 인구 수준의 효과를 예측합니다. 이 통계 모델은 차트 히트곡을 69% 정도로 식별했는데 연구팀은 노래 첫 번째 분에 대한 신경 반응만을 분석해도 82% 성공률을 달성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는 이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적합한 히트곡을 더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스트리밍 서비스 업무가 더 쉬워지고 청취자들이 기쁠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동종업 결혼. 미국 일간지 워싱포스트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같은 직업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의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직업과 결혼 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였는데요.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미국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장 이하인 사람은 같은 교육 수준의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의 약 40%,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의 30%와 비교하여 약 절반이 같은 학위를 가진 사람과 결혼합니다. 대학 학위가 없는 남자는 결혼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그러나 두 배우자가 모두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을 때 여성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사들은 18.5%가 의사와 결혼해 동종 직업 내 결혼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교수도 교수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13.9%, 식당 호텔 관리자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농장 관리자, 법조인, 치과의사, 약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초등학교 교사 수준으로 동종 직업 결혼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도 독자들께서 어떤 기사를 많이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알아보죠.
네, 최근에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부터 김정은과 그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약속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김정은이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과 심지어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을 가진 지역에서 가장 불안정한 행위자라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이 중국 측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나요?
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에 김정은을 미사일 실험에서 멀어지게 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움직이도록 협력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스스로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떤 조치를 언급한 건가요?
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방어 자산 배치, 훈련 같은 조치를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할 방법을 찾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도 중국과의 협력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고 중국은 자신들이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안정화되고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될 걸로 기대되지만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의 개선이 어려울 걸로 진단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BOA와의 영상 통화에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이 관계 안정화 의지를 밝힌 게 한중 관계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중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한국에는 약간 도움이 될 거라면서 그러나 현재 중국이 한국 정부와 특히 윤 대통령에게 큰 분노를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과장하고 싶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중 관계 개선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한국하고 중국 간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한국이 더 순종적이고 중국에 의존적인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안정화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할 경우에 중국과의 마찰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더불어서 인도와 미국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걸 감안할 때 중국은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이웃나라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이 포위망에 대해서 더 긴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해서 중국 측 카운터파트로부터도 같은 말을 들었다면서 양국 관계의 안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생각은 어떤가요?
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한국의 다소 복잡한 상황을 조성한다면서 중국이 미국과는 관계 개선을 원하는 반면에 한국에는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에 대한 보복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현재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중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게리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긴밀히 연계하는 방향으로 한국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인 공격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모른다면서 한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죠.
네, 엘브리즈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독재자로 지칭한 것에 대한 중국의 반발, 또 쿠바의 중국 도청기지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든 국가에 불이익을 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압박에 굽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중국에 너무 많이 굴복하면 중국이 더 많은 걸 요구할 뿐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원칙과 가치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하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의 수사적인 압박에 맞서서 한국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중국의 향후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이 한중 관계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내용 좀 보죠.
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마당은 작게, 펜스는 높게 전략. 그러니까 미국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기술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었죠. 한반도에서 난민이라면 탈북민이겠죠?
네, 맞습니다. 탈북민들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서 소감을 밝힌 특집 기사 역시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자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 리정호 씨 얼굴이 기사에 실렸던데요. 어떤 소감을 밝혔을까요?
네, 리정호 씨는 자신이 가족을 데리고 탈북한 일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자녀들이 명문대학교에 진학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며 인맥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북한 주민들을 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을 향해서 정진하고 있다는 점이 훨씬 더 흐뭇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가족은 항상 북한 인민들이 자유구속에서 하루속히 해방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뭐 투쟁까지는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다고요. 공부하는 그 목적이 내가 자기의 어떤 지식을 쌓는 데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미래의 북한에 북한을 해방하고 북한의 미래를 건설하는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자 역군으로 되자 하는 그런 그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리정호 씨가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데요. 두 명이 다 대학원에 진학했다고요.
네, 리정호 씨 딸인 이서연 씨는 지난해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했고요. 아들인 이현승 씨도 올해 같은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리 씨는 대학원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전 현직 고위관리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있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리 씨 가족이 미국에서 활동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리 씨 가족은 미국에 정착한 후에 이례적으로 거의 온 가족이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리 씨는 워싱턴의 전현직 관리들, 학자들을 만나서 북한 지도부의 실체와 본질에 관한 정보를 조언하고 있고요. 자녀들도 다양한 주류 행사에 초청돼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녀도 유엔 안보리 회의, 미한 정상회담 만찬, 미국의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민간단체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현승 씨는 지난 19일 BOA에 자신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또 특히 미국에서 잘 전달하고 또 정책을 보완을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이런 정책을 조언할 수 있게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또 이제 탈북하시는 젊은 탈북민들에게도 또 이런 어떤 귀감을 줄 수 있고 나아가서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 최근에 김일성 대학교 출신 탈북민 남성이 한국 정부 공무원으로 또 채용된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중국 유학 중에 탈북해서 한국에서 방송인, 소셜 인플루언서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양 엘리트 가정 출신의 김금혁 씨가 19일 한국 국가보훈부 5급 사무관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네, 일부 탈북민이 통일부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었는데 5급은 또 처음이라고요?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김 씨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런 사례는 없다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성공이라고 부르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잘 자리를 잡고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식이 좀 더 많이 전해져서 탈북을 고민하거나 혹은 좀 동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또 아빠가 됐다고 하던데 겹경사네요.
네, 김 씨는 한국 출신의 아내가 최근에 아기를 출산했다면서 지난 10여 년 한국 생활의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엘리트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만을 의지한다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 이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쇼핑의 전반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알뜰살뜰 쇼핑하는 노하우를 알아봅니다. 오택선 기자입니다.
즐거움을 주는 쇼핑. 오늘은 유통업계에서 나온 신조어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리테일 테라피란 용어인데요. 어떤 뜻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리테일은 유통, 소매업이란 뜻이고 테라피는 치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유통치료라는 건데요. 쇼핑을 통해서 힐링을 얻는다. 다시 말해 물건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치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 조앤 리우 파운데이션의 설명 들어볼까요?
Retail therapy is defined as buying things to feel happy. You may not necessarily need an item, but you buy it because you like it.
꼭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고 또 그것이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또 쇼핑은 지속되는 슬픔을 떨칠 수 있게 하고 통제한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를 유혹하는 쇼핑몰. 자, 얼마 전 생활 속 경제에서 미국의 온라인 쇼핑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의 발달로 온라인 쇼핑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과거의 성장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온라인 쇼핑 외에 여전히 쇼핑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바로 쇼핑몰입니다. 이 쇼핑몰은 각종 매장이 모여있는 대형 공간 혹은 건물로 소비자들이 다양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수백 개의 상점이 모여있는 대형 쇼핑몰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980년대 미국 전국적으로 2,500개에 달하던 대형 쇼핑몰이 현재는 700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온라인 쇼핑의 성장 그리고 3년 넘게 이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쇼핑몰은 여전히 이 온라인 공간이 아닌 실제 공간만이 지닌 장점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쇼핑 이외의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점인데요. 이 아주 큰 쇼핑몰은 몰 안에 놀이기구나 수족관, 영화관 같은 시설도 있고요. 심지어 워터파크가 있는 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합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으로서 기능이 있는 거죠. 또 이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 여러 이벤트가 열리기도 하는 곳이 바로 쇼핑몰인데요. 최근 뉴욕시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에서 열린 행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그룹 BTS와 관련한 상품을 판매하는 임시 매장, 일명 팝업 스토어가 열린 건데요. 입장 행렬이 자정부터 길게 늘어섰습니다.
It's really cool. Actually, it's nice to see the merchandise in person because I normally only see it online or in concerts.
BTS의 팬인 캐서린 딜린 씨는 그동안 BTS 관련 상품은 온라인이나 이 콘서트장을 찾아야지만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쇼핑몰에 매장이 들어서서 실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기뻐하네요. 미국 쇼핑몰 함께 가봐요. 네, 저와 함께 미국의 쇼핑몰 이곳저곳을 같이 다녀보겠습니다. 먼저 대형 쇼핑몰부터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버지니아주에 있는 타이슨스 코너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워싱턴 DC에서 차로 30분 이내로 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미국에서 20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평양에도 대형 쇼핑몰, 광복지구 상업중심이 있죠. 검색해보니까 해당 쇼핑몰의 크기는 12,700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자, 이곳 타이슨스 코너 쇼핑몰은 얼마나 클까요? 약 18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광복지구 상업중심 쇼핑센터 15개를 합한 크기인 건데요. 얼마나 큰지 감이 잡히시나요? 쇼핑몰을 좀 돌아다녀볼게요. 메이시스, 노드스톰, 블루밍데일 등 세 개의 대형 백화점이 함께 자리 잡고 있고요. 전체 매장 수는 3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세계 3대 패스트 패션 업체인 자라와 유니클로, H&M이 한 데 모여 있습니다. 쭉 걷다 보면은 전자, 전기 제품부터 의류, 신발, 화장품, 가구, 또 서점, 액세서리, 그리고 심지어는 전기자동차 쇼룸까지 정말 다양한 매장이 보입니다. 자, 너무 넓다 보니까 오랫동안 다니기 힘들 정도인데요. 도넛이나 음료를 파는 곳이 있어서 중간중간 쉴 수 있고요. 심지어는 돈을 받고 사람이 직접 마사지를 해주는 곳도 있네요. 자, 그럼 이 쇼핑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또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 아시죠? 네, 바로 애플의 아이폰인데요. 저는 지금 이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든 매장에 와 있습니다. 지난 2001년 5월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는데요. 벌써 22년 이나 됐습니다. 현재는 새 단장을 위해서 영업은 잠시 멈췄고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안내 문구가 걸려 있네요.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쇼핑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아울렛몰입니다. 아울렛몰은 원래는 시즌이 지난 2월 상품이나 약간 하자가 있는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쇼핑몰인데요. 지금은 아울렛몰용으로 만든 신상품도 함께 팔고 있습니다. 아울렛몰은 기본적으로 일반 쇼핑몰에 비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네, 저는 DC 인근 관광 명소인 내셔널 할버 근처에 있는 한 아울렛에 와 있습니다. 다니면서 어떤 매장들이 있고 가격이 다른 매장과 달리 어느 정도 저렴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곳은 폴로 랄프로렌 매장입니다. 폴로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패션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데요. 말을 탄 사람이 폴로채를 들고 있는 로고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네, 아울렛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엄청나게 큰 폭의 할인을 적용받는 제품이 있다는 건데요. 자, 가령 제가 남성 폴로 티셔츠를 하나 찾았습니다. 원래 가격은 110달러인데 현재 50달러로 무려 60달러 할인됐고요. 여기에 추가로 15% 할인까지 적용하면은 40달러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전 이건 사야겠네요.
의류뿐 아니라 주방용품, 위생용품, 영양제품, 신발 등 다양한 매장을 둘러봐도 대부분 큰 폭의 할인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매장은 최대 할인율이 75%에 달한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김승환 씨는 아울렛몰을 찾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아이들 옷 살 때는 아이들은 좀 많이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데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학기 시작할 때 아이들 새로운 가방을 사준다든지 그러니까 뭐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냥 또 리프레시하는 기분으로 또 학교를 나갈 수 있게 뭐 이런 거 새로 사면서 그런 기쁨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할인을 통해 현명한 소비자 되기. 아울렛 몰과 같이 할인 전문 몰을 찾지 않아도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로 할인 쿠폰을 활용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각 업체에 고객으로 등록하면 스마트폰 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할인 쿠폰을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폰 등과 같이 쿠폰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이런 사이트는 이 상품에 대한 할인 쿠폰은 물론이고요. 이에 더해서 숙박 등 다른 서비스 이용에도 적용됩니다.
그룹폰 웹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자, 눈에 띄는 할인 쿠폰이 있네요. 제가 다녀왔던 이 타이슨스 코너몰에 있는 최신식 볼링장 할인 이용권입니다. 두 사람이 볼링 신발을 대여해서 2시간 동안 볼링을 치려면 원래 100달러가 넘는데 이 쿠폰을 이용하면 36달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선 독립기념일이나 노동절 등 각종 공휴일이나 어머니의 날 등 기념일 등에도 이 상품 할인에 돌입하니까 이런 날을 골라서 쇼핑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제일 처음 리테일 테라피에 관해서 얘기했죠. 하지만 이 소비 활동이 너무 과하면 치유되는 것과는 반대로 쇼핑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과유불급은 바로 이 쇼핑에도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의 쇼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16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대다수 정치 전문가가 트루먼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예상을 내놓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힘있게 선거운동을 이어갔고 점점 더 감정에 호소하는 연설을 하며 토마스 듀이 후보에 맞섰습니다.
1948년 대통령 선거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 당일 밤, 트루먼 대통령은 모든 투표가 집계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트루먼 대통령은 비서관에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확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선거 결과를 듣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 후보는 공화당의 토마스 듀이 후보를 꺾었을 뿐 아니라 큰 표차로 이겼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도 영향을 줬습니다.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를 차지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4년 더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20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미국은 서구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로 새로운 책임을 부여받았고 트루먼 대통령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남한이 유엔과 함께 북한의 침공을 막을 수 있도록 미군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방 국가 지도자들과 함께 유럽과 북미의 공동 방어를 위한 새로운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설립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을 시작으로 후임 미국 대통령들이 막대한 양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영향력과 책임은 미국에도 많은 변화를 안겼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과 실천에 많은 변화를 안겼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기본적인 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을 더 잘 보호하고 대표하는 데 필요한 극히 일부의 세부 사항만 개선됐을 뿐 미국 정부는 여전히 1787년 헌법으로 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1948년 선거 이전에 미국인들은 때로는 트루먼 대통령을 우연히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미국인들이 해리 트루먼이라는 이름의 인물을 미국을 이끌 대통령으로 뽑은 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연히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무를 수행한 지 3년이 넘은 때인 1948년, 미국인들은 마침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며 투표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8년 선거에서 승리해 다시 한번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미국인 유권자들은 공화당 후보인 토마스 듀이 뉴욕 주지사 대신 트루먼 대통령을 선택했고 연방의회 선거 역시 트루먼 대통령에 소속된 민주당 후보에 투표해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인 만큼 의회가 자신의 정책을 지지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트루먼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트루먼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남부 출신 민주당원들은 보수적인 공화당원들 편에 서서 트루먼 대통령의 여러 중요한 정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전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도 이때 부결된 법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자들이 동유럽 국가를 차례로 장악하는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순간을 목격했고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공산주의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길 바란다고 선포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이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이 미국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상당수가 이 혐의를 이미 입증된 사실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누군가 제기한 의구심이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보는 미국의 법적 전통인 무죄 추정 원칙까지 위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위스콘신 출신의 공화당 의원인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를 색출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연설과 의회 청문회를 통해 미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 지지자 수백 명을 고발했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미국 주요 기관인 국무부와 육군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할리우드의 연예산업 분야도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메카시 상원의원이 혐의를 제기한 건들은 대부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법정에서는 이 혐의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6.25 전쟁 때 미 8군 사령관으로 복무한 벤 플레치입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특히 한국전쟁에서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으면서도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 플리트는 1892년 3월 19일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제임스 올워드 벤 플리트였습니다. 아버지는 남북전쟁 때 북군에서 싸운 윌리엄 벤 플리트, 어머니는 메도라였습니다. 할아버지 조수와도 독립전쟁에서 민병대에 들어가 싸운 분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아직 어린 아기였을 때 가족은 철도 사업을 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주했습니다. 유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낸 제임스는 바토웨에 있는 고등학교 서머린 인스티튜트를 졸업하고 1911년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생도였습니다. 그러나 4학년 때는 학교 미식축구 대표팀의 풀백을 맡아 무패의 기록을 남길 만큼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1915년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그해에 같이 졸업한 동기들 중에는 5성 장군 아이젠하워, 4성 장군 오마 브래들리, 그리고 4성 장군 벤 플리트 등 장성들이 많이 나와 별이 쏟아진 학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보병 소위로 임관된 벤 플리트는 1차 세계대전 중 유럽 원정군으로 프랑스에 배치됐습니다. 이때 대위로 승진한 벤 플리트는 미군 6사단 제17기관총 대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1918년 10월 미우스 아르곤 지역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시가 되자 벤 플리트는 미국 내 여러 대학의 학군단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나마 운하를 경비하는 제42 보병연대 대대장을 지냈습니다. 이처럼 평화시 여러 직책을 두루 맡았던 벤 플리트는 1941년 대령으로 제8 보병연대 연대장이 됐습니다. 벤 플리트 대령의 제8 보병연대는 영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벤 플리트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는 4군단 예하의 제8 보병연대를 지휘했습니다. 이때 벤 플리트 대령의 능력을 알고 있던 브래들리 군단장은 그를 D-Day에 오마하 비치에 상륙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벤 플리트는 뛰어난 지휘 능력을 과시하며 소수의 희생으로 해안에 상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벤 플리트는 별을 달게 됐고 미 제2사단의 부사단장이 됐습니다. 90사단이 창설되자 브래들리 장군은 주저없이 벤 플리트를 사단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소장으로 진급한 벤 플리트 장군은 2차 대전 말기 3군단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그는 1945년 2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미군의 선봉부대로 라인강을 건너는 레마겐 교두보 돌파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의 병력은 유럽 전선의 막바지에 선봉으로 독일을 가로질러 나갔으며 2차 대전 최후의 날에는 이미 오스트리아령 알프스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패튼 장군은 94단과 3군단 사령관 때의 벤 플리트의 활약을 보고 자신의 휘하 장군들 중 가장 뛰어나다고 극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벤 플리트 장군은 유럽 주둔 미군 부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벤 플리트는 그리스군의 훈련과 정치적 안정화에 노력했습니다. 이어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미 제1군단장을 맡았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이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1951년이었습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한국전쟁을 지휘하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전쟁 확대를 주장해 워싱턴과 갈등을 빚은 끝에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새 유엔군 사령관에는 매튜 리치웨이 중장이 임명됐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은 리치웨이 중장이 맡고 있던 주한 미 8군 사령관직을 넘겨받게 된 것입니다. 벤 플리트 장군은 1951년 4월 14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산군이 두 차례에 걸쳐 전면 공세를 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이 도착하자 거의 즉각 유엔군을 향한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 제3군단이 중공군의 포위 공격으로 붕괴돼버린 상황에서 벤 플리트 장군은 노련한 방어 전술로 중공군의 서울 재점령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벤플리트는 미군 포병의 탄약 보급률을 5배까지 늘려 무제한 포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적군의 위치를 초토화하는 작전으로 그는 끝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벤플리트 중장은 이때 뛰어난 전공으로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 달 후 벤플리트는 유엔군에게 철의 삼각지대를 향한 북진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부로부터 공격 이전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당시 공산군은 평화회담을 제안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그에 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전협정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극력 반대하고 있었고 벤플리트 장군의 생각도 그와 같았습니다. 양측 군대는 정전협상이 종결되기 전까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점령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1951년 늦여름, 벤플리트는 여러 건의 소규모 공격작전을 전개해 단장의 능선, 피해 능선 등을 점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자 다시 상부로부터 더 이상의 모든 공격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정전회담이 다시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벤플리트군은 극히 소규모의 제한적인 공격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장군은 갈수록 불만이었습니다. 그 같은 소극적인 공격으로는 군의 사기도 떨어질 뿐 아니라 군대의 안전을 지킬 탄약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전력을 다해 공산군을 물리치려는 자신의 노력이 워싱턴에서 저지당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을 훈련시켜 전투에 투입시키려는 노력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그러한 계획을 억제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벤플리트 장군은 한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미군 교관들을 동원해 여러 지역에서 한국군 신병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벤플리트 장군에게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공군 소속으로 역시 한국전에 참전 중이던 외아들 제임스 벤플리트 대위가 1952년 4월 북한 지역에서 야간 공습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1954년 실종된 제임스 대위를 사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이 끝난 지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벤플리트 대위는 중공군의 포로가 돼 러시아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전협상은 2년이나 끌다가 1953년 7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나중에 벤플리트 장군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그때 유엔군이 공격을 계속했으면 한국전은 승리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1953년 1월 8군 사령관직을 맥스웰 테일러 중장에게 넘기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벤플리트 대장은 군 생활 38년 만에 61세로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벤플리트 장군이 퇴임하자 그는 내가 가진 최고의 지휘관이었다고 찬양했습니다.
벤플리트 대장은 세계의 Distinguished Service Cross, 퍼플 하트를 포함해 수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전역 후 부동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20세기 폭스사 등 유명 기업체들의 최고 경영진에도 참여했습니다. 1957년에는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설립하는데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1992년 9월 23일 플로리다주 목장에서 100회 생일을 보낸 지 약 6달 후 타계했으며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큰 키에 파란 눈의 사성 장군은 최말단 1등병에게까지도 자상한 배려와 인격 존중의 태도로 병사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그를 흑백이 분명한 무장이자 덕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한국전 중 미 8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한국을 사랑했던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